축구 다들 잘 보셨습니까? 예, 월드컵 한창이지, 그죠? 어제 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보기도 했는데. 지난주 잉글랜드전 때 사람들하고 저도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동네에 있는 펍에 갔습니다. 예, 저녁 식사 시간이기도 해가지고 이미 막 펍이 꽉 차가지고 북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잉글랜드전이라고 막 시키지도 않은 막그 새우 같은 음식을 막 서비스로 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보는데 막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든지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예, 저희 아이는 축구도 축구지만 예, 축구 보면서 막 욕하고 막 소리치고 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더 좋아합니다. 아, 저 아저씨 막 양복 입고 저런 욕을 하네. 막. 하루는 축구장에 갔다 와서 지 엄마한테 막그 흥분해 있는 아저씨들 막 흉내를 내더라고요. 아, 욕설도 막 흉내 내가면서 제가 야, 그런 아저씨들 그 흉내 내면 안 된다 이랬더니 아이가 아빠 흉내 낸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어딜 가도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막 팔팔 흥분하고 소리치는 거 보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막 온통 다 그러니까 더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제그 그날 밤에 이 펍에서 이 저녁에 아가씨 한 명이 기억에 남던데 그 와중에 그펍 구석 소파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야, 저거는 무슨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나중에 하프타임 때 보니까 자기 짝지가 오더라고. 짝지는 저기 테레비 앞에 붙어가 있다가 하프타임 때 예, 이 남자친구가 같이 옆에 이야기하러 오더라고요. 야, 여기서 책이 읽힐 수 있구나. 그 사실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뭐 별로 놀랄 것도 없었던 게 저희 아내는 같이 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아예 뭐 보러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아이하고 둘만 갔습니다. 저녁 경기라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날 경기도 참그 재미있었습니다. 이 경기 끝나기 직전에 이 해리케인의 그 환상적인 정말 이 헤더로 이겼습니다. 뭐 순간 막 동네가 막와 하더라고요. 예. 4년 전 월드컵 때그 잉글랜드 참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어가지고 손님을 데리고 이 영국의 축구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그 당시에 동네 유명한 펍이었어요.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영국 사람들과 함께 막그 박수 쳐가면서 단체 응원을 했는데 그날 그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영국 훌리건이 이렇구나 싶더라고요. 이 경찰들이 막그 출동해가지고 이 아주 소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손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아, 학을 떼든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붉은 악마는 정말 양반이라고. 야, 그 양반들이라고. 이 펍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볼 때는요. 예, 좀 영국, 잉글랜드 좀 진다 싶으면은 한 5분 전에 미리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이좀 소동이 안 휘말립니다. 예, 이 불상사 안 생깁니다. 예. 이겼을 때는 남아 있어도 됩니다. 그럼 막 이렇게 공짜로 뭐 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월드컵 경기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평소에 같이 공 차는 사람들끼리 차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보는 선수들을 막한 팀으로 묶어 놓으니 막 호흡도 사실 잘 맞지 못하고 축구 질로 따지면 뭐 그렇게 뭐 높지 않지요. 뭐 패스도 끊기고. 월드컵은 뭐 사실 그 클럽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까닭이 뭐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사람 제외한 겁니다. 저 어제도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은 뒤에 따로 앉아가지고 막 담소를 나누시면서 보던데 어떤 분은 아예 화면을 등지고 앉으셨더라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축구장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화면을 등지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라고. 야, 이거 예. 보통 경기장을 등지고 앉는 사람들은 안전요원들 뿐인데 야, 우리도 안전요원이 계시더라고요. 예. 야, 어제 마지막에 정말 손흥민 선수가 기막히게 이 슛을 차 넣었는데 정말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 돌아가면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유, 막 멕시코 애들 한방 먹여주니까 얼마나 멋있던지. 아, 정말 기분 좋지 않더냐고. 아, 저희 아내 모르고 있대요. 예. 그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제가 놀래가지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미 한 종료되기 한 5분 전쯤에 나가가지고 콩나물 다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지사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콩나물 다듬던 게 그게 더 재밌더라 하더라고요. 예. 야, 그 축구보다 그런 게더 재밌다니 참. 사람이 하여튼 이런 분들 제외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이유, 그 내셔널리즘이지요. 그 국가주의, 그죠?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 뛰는 그 일종의 전쟁인 겁니다. 전쟁. 정말 이 총칼이 없다 뿐이지요. 그 사람들 표정이나 이 관중들 표정도 애국가 부를 때 보면은 와, 이 전쟁입니다. 전쟁. 총사령관이 육해공군 작전을 지휘하는 것처럼 이 공격, 중원, 수비에 이르기까지 각 팀이 준비해온 작전들이 맞붙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미를 넘어가지고 지금 정말 어떤 그 비장미 같은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좋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대 숨통을 쪼아버릴지. 그런 긴장감은 사실 클럽 축구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 기술은 화려하지만. 아마 그 축구 없었으면 이 유럽에 전쟁 몇번더 놔도 낫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다를까, 이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이 스코틀랜드 수반인 니콜라 스터전이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번 나와주시면요. 그 기사에서 나는 잉글랜드 말고 아이슬란드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영국 사람들 유머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스코틀랜드 수반으로서 잉글랜드도 잘하기 바란다. 왜냐면 영국 애들 그 1966년 우승했던 얘기 듣는 거 지겹기 때문이다. 이제는 막 그만 듣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참 이렇게 조롱도 했습니다. 참 진짜 이게 개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분위기 보여주는 겁니다. 잉글랜드 응원하느니 아이슬란드 응원하겠다. 어찌 보면 정말 남북한보다 더하다 싶어요. 우리는 그래도 북한 나가면 북한 잘해라 응원해주잖아요. 북한하고 일본 붙으면 북한 이기라 막 응원해주는데, 야, 정말 참이 영국도 흥미로운 나라다 싶었습니다. 선수들이 자기들 월급 주는 팀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 뛰는 것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힘을 얻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볼수 없던 막 투혼 같은 거를 그 월드컵에서는 볼수 있어요. 뭐 아이슬란드 한 선수는 막이 뒤통수에 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붕대 감고 막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대개 리그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바로 교체합니다. 월드컵이란 무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선수 자신의 명예로 뛰는 게 아니거든요. 4년 뒤에도 또 나오란 보장도 없잖아요. 선수들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뛵니다. 이 크로아티아의 한 선수는 뇌진탕이 와가지고 그 헤드기어를 끼고 나왔는데 경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막 보호대 벗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축구가 아니라 진짜 전쟁하러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몇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막 울었다고 막 뭐라 하는 기사들이 있던데요. 그거 기자들이 다른 나라 경기 안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끝나고 막 태반이 막 웁니다. 우는 선수 천지입니다. 특히 그 패배한 팀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 그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 전부를 걸고 뛰었거든요. 모로코 같은 경우 20년 만에 월드컵 진출했잖아요. 선수들 자기 일생에 한번 오기 힘든 기회인 겁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 28년 만에 진출했는데 이 28년 만에 진출한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것,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28년 만에 한번 나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또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일생에 한 번도 아니지요. 그 우리말로 뭐 천운 같은 겁니다. 요즘 젊은 시절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축구에서는 서른이 넘어가면 노장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30대에 접어들면 20대 기량이 안 나와요. 20대 스피드가 안 나옵니다. 정말 탁월하지 않은 한은 30 넘어가지고 국가대표 되기는 어려워요. 선수에게는 정말 한 시절 찾아올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무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지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목적에 맞게 예수님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한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 곳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은 이 땅대기의 가치와 비할 바 없는 것이었겠죠. 그또한 사람은 그 보석 상인입니다. 그죠? 귀한 보석을 파는 사람인데 일생에 보기 힘든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정말 이 비슷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두 개인데 내용은 똑같지요. 배경만 다르고. 그만큼 그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비유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44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4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그이 올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럴싸한데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 사나이면 진짜 인생 올인 한번 가야지 하면서 뭐 비트코인 올인이랑 순식간에도 개털됩니다. 진짜 돌아서면 개털이. 청라 신도시 막 올인. 막 깝깝합니다. 표정이 어두운 분위기시. 청라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 한때 그막 송도 붐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 사실 되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요. 올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주식의 기본도 분산 투자 아닙니까? 올인 이런 거는 도박입니다. 도박. 성경은 우리에게 도박하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일에 전부를 걸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전부를 걸 만큼 그 확실한 일이 뭐 우리한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무슨 월드컵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부를 걸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면은 뭐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고 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꿈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살면 나중에 후회 없을까? 무엇을 위해 살 건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전공에다가 내가 올인해도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전공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다가 지치면 막 술만 퍼마시다가 잠들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또막 백수라고 막 구박당하기 일쑤예요. 그냥 그거 놔두시면 됩니다. 다 고민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 만나면 정말 또 기막힌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뭐 어른이라고 또 다르진 않아요. 퇴직하면은 내 인생 어디다가 올인해야 되나? 뭐 엉뚱한데 막 퇴직금 몰빵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내 전부를 뭔가 한번 걸어보고 싶은, 한번 승부를 봐보고 싶은. 그 내가 내 인생에서 해보지 못한 일을 대신 해가지고 이 월드컵 같은 경기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모든 것을 걸고 이 뛰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일에 그런 것이 뭐몇 가지나 됩니까? 진짜 우리가 살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순간이 오기나 하겠습니까? 정말 값진 보석, 누구나 보지 못했던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걸 발견할 순간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교육은 사실 우리 현대 교육 체계 자체가 분산 투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할 수도 없겠지만 크게 실패할 우려도 없는 안정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이런 교육 체계에서는 그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 못 나옵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은 대개 그 체계 바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 자체가 추구하는 건 안정성이거든요. 대신에 그 체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크게 실패하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 범위를 좁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뒀지요. 어릴 때 다양한 것을 배웁니다. 그죠?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얕게 많이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얕은 지식이 많습니다. 얕게 많이 배웁니다. 질문 한두번 던지면 더 이상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지식이 얕거든요. 그 지식의 수준이 얕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데 좁아집니다. 대입 수능 뭐 보고 하면은 네다섯 과목밖에 안 보잖아요. 대신에 뭐 중학생 때는 뭐 얼마나 많은 과목을 공부합니까? 저 때만 해도 열몇 과목 배웠어요. 뭐 기술, 막 가정 이런 것들도 막 배웠습니다. 생판 저그 바느질 한번 안 해봤는데 막 시험 본다고 달달 외웠습니다. 바느질 종류 이런 거, 뭐 홈질, 휘갑치기, 뭐 박음질, 뭐 시침질, 감침질, 뭐 그림 보고 골라야 돼. 그 객관식 다양하게 배웠지만 아주 얕게 배웠습니다. 시침질, 뭐 감침질 이런 거 배웠지만 할 줄은 모릅니다.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러다가 고등학생 가고 하면서 점점 좁아지죠. 고3 정도 되면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대학 가면 더 좁아집니다. 자기 전공만 하게 되죠. 나중에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게 되면은 전공 안에서도 더 좁아집니다. 좁아진 만큼 훨씬 깊이 내려가지요. 그때쯤 되면 자기 전공을 놓고 대화할 상대가 많지 않아요. 현대 교육 체계라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대체로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인이냐? 체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끌어지는 올인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올인을 하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왜 산부인과냐? 그 본과 성적이 딸려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경쟁률 낮은 요로 가야겠다. 술 먹고 놀고 한다고 막 유급도 당하고 이랬거든요. 대체로 요즘 아마 추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의대 안에서도 대체로 여학생들이 성적이 더 높아요. 성적 순으로 이 전공 선택하거든요. 경쟁률이 센 피부과나 이 성형외과 가면 막 여자 의사들이 많고요. 경쟁률이 저기 낮은 그 산부인과 이런 데 가면 막 남자 의사들이 많습니다. 남학생들이 가가지고. 물론 뭐 사명감으로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산부인과 하는 거 괜찮네요. 뭐 내가 이래 살아야지 뭐 어쩌겠나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직업만 그런 게다 그렇지요. 별수 없지요. 이 교육제도는 안정적으로 올인할 일을 매칭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슬픈 일은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평생 신학 공부하고요, 목회를 해왔는데 사명감 모두 사라지고,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도 목회하면서, 이 목회에 올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정말 그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확실하거든요. 내 눈으로 봤거든요. 확실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확실하니까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올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공부에 올인하고, 어떤 이는 사업에, 어떤 이는 직장 생활에, 어떤 이는 인간관계, 어떤 이는 주식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올인들이 불안해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도 본인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목숨 끊기도 하잖아요. 입시에 실패한 아이가 자살했다는 뉴스, 그뭐 새로운 뉴스입니까? 늘 하나씩 있는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몸을 던졌다는 뉴스, 그뭐 우리를 놀랍게 합니까? 자주 일어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은 애써 웃음 지어보려 하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확실치 않거든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비트코인이 진리라면은 비트코인을 산 순간 정말 기쁨이 넘쳐야죠. 나는 부자다. 근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 뜹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진리라면요. 거기 올인했을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막 불안해가 떨떨 뜹니다. 야, 이래도 내가 합격 못하면 어떡하나? 자기가 막그 속에서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 올인부터 해버렸으니까 막안 떨릴 수가 있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 소리 들으면 여기 갔다가 뭐저 소리 들으면 저기 갔다가 그래놓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자기는 나름대로 바쁘게 뛰어다녔거든요.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닌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 한번 보세요, 메시.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 혼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전혀 다릅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확실하니까. 내가 봤는데, 나만 아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지금 시작하는 이 비유가 세 가지가 연속되어 나오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올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값진 보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불안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발견하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에요. 46절을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라 해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인 것을 확신하려면요. 진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눈 없어요. 사람들이 그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저게 그 문방구 뽑기통에서 나온 귀걸이인지 뭐 어디 되게 좋은 건지 저는 사실 구분 못 합니다. 그냥 정말 반짝반짝거리면은 제한테 제 눈에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근데 반짝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더라고요. 그거 뭐 싸구려도 반짝거린다면서요. 엔틱 살려고 하면요. 엔틱 보는 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구단에서 괜찮은 축구선수 한명 정도 데려오려면 그래도 천억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그돈 쓰려고 하면은 선수 보는 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못 구입하면 그 구단 손해가 막대하죠.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걸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산 진주가 진짜가 맞는지, 사기당한 것은 아닌지 안절부절합니다. 항상 선택의 순간을 보면 예수를 배신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지요. 실컷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기 인생을 3년 동안 올인해 놓고선 마지막에 그게 뭡니까? 몇푼 되지도 않는 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사고 귀한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 이 교회를 위해서 재산 다 팔고 시간 다 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보듯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타를 받는 교회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보물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동떨어진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축구 선수는 시합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4절에 나온 사람 배경이 어딥니까? 밭에서 자기 혼자 알았으니까 밭에서 일하는 농부였겠지요, 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기 일터에서 발견합니다. 45절에 나온 사람의 직업은 평소에 진주 팔아먹던 이 보석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귀한 진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두 비유는 모두 삶의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두 비유에서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천국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 삶의 직업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 하던 늘 하듯이 나가서 어느 날은 밭을 팠는데 보화를 발견하고 늘 하듯이 진주 거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극히 귀한 진주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대개 그 신받다 하는 그 산삼이죠. 자연산삼, 뭐 천종산삼 이런 것들. 그거 대개 일반인들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만이들이 발견합니다. 그 눈이 다른 겁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보화를 찾는 겁니다. 그 우리 성경의 귀한 사본 중 하나에 그 시내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 시내산에 있는 그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 보면요 나옵니다. 그죠? 예, 저기가 수도원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예, 그이 거기서 발견된 예 사본입니다. 저게 예, 사본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를 발견한 이 티센도로프라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1844년에 발견했습니다. 시내산을 여행하던 중에 이 수도원을 들렀다가 발견해요. 이게 사실 그 완결된 신약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그 아까 처음 봤던 그 수도원에서 이제 여행차에 그 들렸는데 난로 불 지필라고 하는 그 양동이 모아놓은 거기서 막안 쓰는 폐지 같은 것들, 양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구겨놨던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생이니까 관심이 있었겠죠. 오래된 그 헬라어 문자가 막 적혀있고 하니까 그걸 딱 펴보다가 이렇게 눈치챈 겁니다. 아, 이거는 오래된 사본이다. 이건 성경이다. 그 가치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수도원인데도 몰랐던 겁니다. 뭐 학창 시절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 안 했던가 했겠지요. 그냥 그거를 이제 벌써 몇 장은 탄 거예요. 태워버리고. 예.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예. 오늘날 성경 연구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본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을 독일의 신학생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이 학생이 발견했는데 이 사본이 혹시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 하여튼 영국이 최고입니다. 예, 또 예, 그런 걸또사 모으는 거는 예, 아주 이 영국 사람. 하여튼 영국 박물관 가면은 정말 이거 뭐, 야, 뭐 학습을 해도 끝이 없어요. 1933년에 러시아한테 10만 파운드에 영국 박물관이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 아니고 이 영국 사람들한테 기부받아가지고. 여태 그 소장은 이집트 수도원이 해오다가 그 2000년 가까이 그죠? 발견은 독일 신학생이 하고 그 구입은 영국 박물관이 그죠? 제일 편하게 앉아갖고 막 사면 됩니다. 그죠? 예, 아, 참그 재주는 있다 싶더라고요. 여하튼 천국은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는 이 보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발견됩니다. 자꾸 엉뚱한데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발견하고요. 보석상은 사업하던 중에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신학생은 자기가 관심 있던 헬라어 문서를 보는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일을 하는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견한 의미치고 뭐 들어줄 만한 것을 못 봤습니다. 여행사에서 보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여행 막 이렇게 막 선전하는데 갔다 와서 하는 소리 해봐야 다 똑같아요. 뭐 밥이 맛있니 없니 뭐 어디서 뭘 먹니 아 진짜로 가보니까 뭐 텔레비에서 보는 것과 어찌 다르니 저쩌니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못 찾으니 또 여행 갈라 하는 거죠. 그냥 여행 갈 때는 쉬러 가는 겁니다. 쉬러 그냥 즐겁게 기분 전환 삼아 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의미는요, 여행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습니다. 일상에서. 인생의 의미가 일상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화를 일상 속에 숨겨두셨거든요. 일상에서 찾지 못한 의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다 배경이 다르잖아요. 보석 상인은 자기 하는 일 중에 찾게 되고요. 제가 참 인생에 그 기억에 오래 남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원작은 내일의 조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허리케인 조라고 나온 만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네. 다들 우등생이라 갖고 안 보셨네. 저는 그 만화방에서 라면 시켜 먹으면서 처음 이 만화책을 봤을 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방에서 잠을 자가면서 하룻밤만에 다 봤습니다. 제2의 회심을 경험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새로운 세계구나. 이 마지막에 이 세계 챔피언 그 호세 멘도사하고 대결을 하면서 이 주인공 조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결국 패배합니다. 이 만화책의 그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 마지막 장면 준비해 왔는데요. 하얗게 불태웠다. 이라고 만화책 딱 끝납니다. 하얗게 불태웠다. 사실 이 조가 사실 불량배 아니었습니까? 불량배 막 애들 죽여 패고 다니고 막 부모도 없고 막 그런데 이 복싱하면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막 인간이 되어가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갑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두고요. 팬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가 살았다. 조가 죽었다. 이 열린 결말입니다.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얗게 불태우고 이 제가 된 조의 표정을 저 한번 보세요. 작가가 저는 정말 기막히게 표현했다 싶거든요. 웃고 있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습니다. 명작입니다. 명작.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저런 표정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얗게 불태우고 웃으면서 가는 인생. 이 말씀 맺겠습니다. 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어딘가 올인할 때를 찾으면서 전전긍긍합니다. 대체로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하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어찌저찌 해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할 곳을 찾긴 찾았지만 확실치가 않거든요. 사회 제도 속에서 별달리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의미인지 언젠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에 웃으면서 갈수 있을지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삶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보배들을 숨겨두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구별할 눈이 없어서 우왕좌왕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데 시간 쓰고요. 엉뚱한 데돈 쓰고 다닙니다. 불타지 않고 건강하지만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지만 미소 띤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것입니다. 진리는 기쁨이지요. 불안이 아닙니다. 진리는 올인하는 것이지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내 삶에 행복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분산 투자하지 마세요. 올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A레벨 정도나 뭐한 세네 과목 정해가지고 택할 수 있지. 대학 가면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 전공해야 되고요. 석박사 가면 거기서도 더 좁히고 더 좁히고 해야 됩니다. 좁히는 게 실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 거머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산 투자한 거예요. 이거 빵꾸 나면 저걸로 메꾸면 된다. 그런 생각은 진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눈앞에 숨기운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밭에 작물만 캔다고 그 밭에 작물만 자라는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밭 깊숙이 숨겨진 이 보화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순간 미쳐보지 못했던 내 삶의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몸은 고달플지라도 때로는 세상 속에 지쳐가지고 하얗게 불태우게 될지라도 우리 얼굴에는 결코 이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스데반 집사 한번 보세요. 갈때 웃으며 가지 않습니다. 돌맞아 죽고 있는데 웃으면서 용서할 것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올인할 때에 우리는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우리 삶의 보화들을 발견해서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보화들을 숨겨두셨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때때로 다른 것들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모른 채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행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형통한 길을 마주하든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